아웃도어 RV 레이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맥덕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방송 기다리셨죠? 첫 녹음이 나갔는데 와, 벌써 두 번째 녹음이에요.
그러게요. 제 소개는 저번에 기억나시죠? 근데 너무 오랜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저는 요즘 핫한 페이스북 그룹 커뮤니티죠. 비어 마스터 클럽, 노 비어 노 라이프, 시샵, 써니입니다. 예! 저번 7월 정모를 재밌게 마치고 제가 일본 후지락 페스티벌과 니폰 크래프트 비어 페스티벌 등등 정신없는 한 여름을 보내고 왔네요.
써니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일본은?
아마 종이 몇 방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후기를 안 그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팟캐스트 새롭게 코너 소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No Beer No Life는 이름에 걸맞게 맥주에 죽고 맥주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맥주로 여러분들과 맛있게 즐겁게 그리고 시원하게 우리는 한밤의 수다라고나 할까요?
아, 예, 맥생맥사죠. 여러분들과 맥주와 안주를 가볍게 즐기듯.
네, 저도 이제 맥덕에 입문했으니까요.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맥덕으로 점점 등업하고자 있는 비어마스터 클럽의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손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첫 방송에 게스트로 녹음을 하게 된 게 인연이 되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맥덕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트 비어, 이런 수제 맥주 쪽의 세계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막상 처음 딱 입문하게 되면은 뭘 먹어야 될지 어떤 것도 해야 될지 선택 장애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새내기 맥덕들을 위한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맥주를 쉽고 재미있게 차근차근 그리고 새내기 맥덕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코너로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아, 예, 머리 지진하게 생겼어요. 네, 공부 책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그래도 맥주 계속 먹고 맛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맥주를 바로 가져왔어야 됐나?
저희 뭐 마시면서 방송하는 거 편한 그렇죠? 방송이니까.
네. 네. 기대되는데요. 얼른 빨리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합시다. 오늘은 가장 기본 이거 좀 다소 황당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써니 씨 맥주란 뭘까요?
맥주는 맥주죠?
선생님 자꾸 그러시면 저희 체험치를 떨어져요. 맥주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맥주야? 물은 아니고 탄산수도 아니죠. 음료인 듯 음료도 아닌 것이 알코올이 좀 함유가 된 보리 음료라고 할까요?
네, 맞죠. 이 시간 대체로 많은 분들이 갈증이 일어날 때 퇴근 후 한여름밤 새벽 시간 뭐 스포츠를 보고 있을 때 일상의 여러 시간과 함께 해주는 바로 맥주인데요. 이 맥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알고 마시면 더 맛있어지니까요.
맥주에 대한 정의라. 저는 궁금해서 아예 사전적 의미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맥주는 맥주지 하고 마시고 있죠.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맥주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보리 있죠? 보통 맥주 CF 보면 막 그런 황금빛 보리밭에서 막 이렇게 모델이 서 있는 막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보리를 싹 키워서 만든 메가. 그 메가를 즙으로 만들어서 홉을 첨가해서 발효시킨 게 바로 맥주입니다.
홉은 뭘까요?
홉이란 맥주를 발효시킬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덩굴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맥주용 향신료라고나 할까요? 쓴맛을 담당하는 향신료죠. 맥주가 독특한 향과 쓴맛을 내는 거는 이 홉이라는 재료 때문인데요. 맥주의 묘미가 쓴맛과 시원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주의 쓴맛을 담당하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맥주에 홉이 들어가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그 홉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서 맥주가 정말 여러가지 맛이 나기도 했었어요. 뭐 로즈마리, 생강, 파슬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홉 대신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홉이 맥주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는 독일의 최초라고 하네요.
저도 공부를 했었지만 다시 생각이 나네요. 새록새록. 아, 예, 맞아요. 맥주의 기본은 메가와 홉을 떠오르면 되는 건데요. 이 홉이 참 매력적인 재료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런 맥주의 그 맛과 향 뿐만 아니라 그 맥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네. 저도 예전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 덕질은 바탕으로 새내기 그 맥덕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공부만 했지 맥주란? 막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제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맥주의 정의부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종류는 다 배제하고 맥주란?
맥주는 알코올 음료로서 가라앉, 메가, 혹, 물이 이렇게 기본 재료가 되고요. 여기서 메가를 보통 이용을 하지만 밀을 이용하기도 하고 옥수수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과일도 발효를 해서 만들기 첨부를 해서
꼭 보리로만 만드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또는 다른 향신료나 부재료 같은 등등 넣어서 특별한 스타일의 맥주를 이렇게 담그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맥주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아, 이제 맥주 이제 종류로 들어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주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쉬우니까 알면 알수록 재밌고, 호기심 팍팍. 그런데 종류는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요. 한 템포 쉬었다 잠깐 갈까요?
아, 네. 지금 여기까지 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잠시 맥주 한 잔에 음악 한번 듣고 갈까요?
맥주 떠오르는 노래로 준비하셨다고.
네.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그 갈증과 피로를 풀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상쾌하고 짜릿한 그 시원한 느낌. 그 느낌이 저는 이 음악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네, 지금 듣고 계십니다.
Boys Like Girls.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에 했다고 들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진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게 몰랐는데.
걱정했는데 라이브가
썩. 아니 기분 탓이겠죠. 그 형님들이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노래 많이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스타리그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 1
그 배경음악 스타리그 배경음악 쓰이면서 많이 익숙해진 노래예요. 네, 저도 사실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써니씨, 맥주 어때요? 시원하죠?
저번보다는 덜하지만 사실은 저번에는 정말 골방 네. 지금 에어컨도 없는 데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날 막 엄청 습하고 그랬잖아요. 거의 한 체감온도 한 35도 이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옮겨온 스튜디오는 정말 쾌적해요. 그만큼 그 노비언 라이프가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맥주에 그런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 코너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분들이 쉽게 들어주길 바라면서 네. 계속 방송 이어가볼까요? 이제는 맥주의 역사? 유래? 너무 고리타분하게 고정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냥 네.
것 같아요.
이야기, 네,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맥주의 정의를 알아봤으니까요. 이 맥주가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시죠?
어찌 우리에게 이 성스러운 음료 음료가 강림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예요.
맥주는 인류가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전환하면서 농경생활을 시작할 때 만들어진 음료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기원전 4000년경쯤에 수메르 민족,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족이죠. 그 당시 보리에 물을 넣어 발효시킨 보리빵, 메가빵을 즐겨 먹었었는데요. 이 메가빵에 물을 더 부어서 발효시킨 것이 인류 최초의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빵을 분쇄해서 메가와 물을 더 넣고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기원전 3000년경부터 그쯤부터는 이제 이집트 지역에서도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맥주는
여기서부터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수도원에서 전문적으로 맥주를 양조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금식 기간 동안에 기분 좋은 맛을 내는 음료를 마시고자 했다고 해요. 10세기 때부터는 금주지만 이제 그분들도 맥주를 드셨던 거죠.
네.
10세기 때부터는 맥주에다가 쌉쌀한 맛을 내는 홉을 독일에서 최초로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저 아는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네요.
맥주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류에 의해서 발전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기계와 기술의 변화를 가져온 영국의 산업혁명은 아마 맥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산업혁명과 기계화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맥주의 대중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물, 메가와 분쇄, 그리고 맥집의 자동이라는 시스템으로 맥주의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인류의 이제 인류가 행복해 좀 더 행복해지게 되었죠.
네, 맥주가 역사가 긴 줄은 알았지만 인류와 마찬가지로 급속도의 변화가 과도기를 겪었다니.
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맥주 발효 기술 중 하나인 하면 발효를 아시나요? 이 기술이 맥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인데요. 독일에서 냉동기를 발명하면서 겨울에만 만들 수 있었던 하면 발효 맥주를 계절과 관계없이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면 발효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세분화가 되니까 이건 이제 다음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여기까지 큰 틀만 한번 잡아보죠.
그 외에 또 맥주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와 덴마크의 에밀 한센의 기술 개발도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오늘은 워밍업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네. 지루하니까.
네. 다음에 이어서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의 맥주 역사도 쭉쭉쭉 이제 앞으로도 소개할 게 너무 많죠.
저희 노비아노 라이프의 청취자 맥덕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큰 맥락은 또 흥미롭지 않으세요? 다시 곧 씹어서 그 맥주의 역사부터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여태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 팟캐스트는 두 개의 코너로 크게 갈 것 같은데요. 방금 코너에 이어 이번 코너는 맥덕들의 시간, 진짜 맥덕들의 시간이죠. 하지만 새내기 맥덕 여러분,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채널 고정. 맥덕들도 방금 전까지 코너를 잘 들어주셨으니까요. 이번 코너도 새내기 맥덕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따라오셔야 합니다.
수영 씨 괜찮겠어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그래도 맥덕이 아닌 이상 못 알아듣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예, 당연하죠. No. 두 번째 코너는 더 재밌어요.
아, 진짜요? 새내기 맥덕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새내기 맥덕 분들에게 더 심층적으로 네. 그 맥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코너니까요.
네.
좀 전 코너와 조금 색다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맥주계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게 맥덕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진짜 맥주도 똑같이 아는 만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신제품 맥주나 아니면은 그해 여름, 그해 겨울 등 시즌별 맥주 아니면 시즌별로 이렇게 새롭게 계속 출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매달 새로운 맥주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수영 씨, 미켈러라는 양조장 아세요?
대충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기에 맥주들은 다 병 라벨이 너무 이뻐서 미술 작품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미켈러는 덴마크 브루어리로 자신들만의 양조장이 없어서 오로지 위탁으로만 생산하는 집시 히피 브루어리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미켈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유쾌한 그런 또라이? 유쾌한 또라이?
또라이, 네.
바나나? 약간 네. 그런 실험 정신이 정말 투철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맥주들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가끔 정말 이게 맥주인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실패자도 정말 태연하게 새로운 라인업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유쾌한 덴마크의 집시 브루어리 미켈러입니다.
그거는 유쾌가 아니라 뻔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누군가는 미켈러 맥주를 복불복 그런 맥주라고 네. 또 칭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치만 이렇게 단순히 실험 정신만 강하고 라벨이 이쁘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맛있는, 완성도 높은 그런 맥주들도 많이 만들었나요? 이곳에서?
네, 당연하죠. 유명한 맥주 평가 사이트 레이트비어에서 미켈러의 많은 맥주들이 높은 평점을 받고 있어요. 과도한 실험 정신 때문에 가끔씩 괴상한 맥주들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제대로 만든 맥주들은 또 엄청난 수준의 높은 그런 맥주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주 평가 사이트죠. 그 레이트 비어 평점이 100점인 맥주도 있어요. 미켈러 맥주들 중에.
거의 100점은 안 나오지 않나요? 거기서?
네, 거의 97, 98 막 이러는데 미켈러 맥주 중에 100점이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미켈러 100점짜리 맥주 중에 미켈러 비어 킥 블랙 프라스트라는 오트밀 스타우트의 맥주인데 이게 25% 함유의 오트밀과 고급 커피의 멋진 솜씨로 곁들여지고 있다는 다크 초콜릿이랑 그 볶은 호흡을 같이 써서 괴짜들의 아침 식사 이걸 직역하면 약간 그런
되게 구수하고 깊고 진한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맥주 약간 알코올 농도는 한 7.5도 정도 되네요. 이게 레이트 비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00점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한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대표적인
되게 뭔가 천재 괴짜 같은 막 그런 괴짜 천재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졸 빨리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저는 그냥 딱 라벨만 봤을 때 라벨이 정말 되게 무슨 모던한 미술 작품 같아서 그런 막 괴짜 천재 그런 이미지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되게 그런 개성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매니아들에게는 더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맥킬러 맥주가 여태까지 한국에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비어포 긱스라는 수입사를 통해서 네. 이번 주죠. 이 방송이 나가고 난 주에 이제 풀리게 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뭔가 비어포 긱스 그의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괴짜들의
네, 잘 걸렸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독특한 브루어리인 이런 맥킬러를 좀 맛볼 수 있는 좋은 특별한 자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방송 지나고 이번 주인데 8월 30일 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비어 마스터 클럽 세 번째 정모를
페이스북 클럽이죠?
네, 페이스북에서 한글로 비어라고 요즘에 치면은 네. 비어 마스터 클럽이 제일 1등으로 보여요. 네. 그만큼 핫하다는 거겠죠.
네,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그런 클럽.
저 4월 말에 네.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3시간 동안에 그 서울 반포 설해마을 크래프트 브로스 탭하우스에서 제가 정말 힘들게 여기 크래프트 브루스 오너님과 회의 끝에 미켈러 3종 탭데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비어 마스터 클럽
세 가지 종류를 탭으로
네, 네. 그러니까 드래프트로 미켈러 지금 말한 괴짜들의 그런 그 양조장 미켈러의 맥주를 생맥주로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죠?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에 그 한글로 비어라고 치면은 비어 마스터 클럽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클럽에 가입을 하셔서 네. 저희 이제 이벤트 게시판에 따로 있어요. 정모 이벤트 게시판에 네. 저희 그 우선 입금을 선착순으로 25명을 받아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방송 듣고 그냥 막연히 오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현장에서도 아마 한 10명 내외는 오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한 25명만 리미스 잡아놓고 네. 사실 거기 장소가 그래도 한 5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한데 사실 저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인원은 한 20명에서 30명 미만이어야 약간 혼자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나가게 되면은 한 100명, 200명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미켈러가 미켈러다 보니 약간 네. 단가가 좀 있어서 회비가 네. 33,000원이에요. 여기 이제 미켈러 드래프트 생맥주 5잔 하고, 이제 거기 크래프트 브로스 안주인데, 나름 고기가 나름 나오고. 고기와 그 샐러드가 나오는 소고기가 네. 나온다고 2인 한 명씩 그러니까 2인 한 명씩 원 플레이트로 나오죠. 네. 그거랑 근데 참고로 미켈러 잔이 좀 전용 잔이 좀 작아요. 한 200ml에서 한 250ml 정도 되는 그 약간 샴페인 잔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런 볼이 있는 그런 잔인데 그 잔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템리스트 3개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켈러 비어 킥
비어 블랙스 그 블랙 스타우트
네. 네. 예, 비어 킥 블랙퍼스트랑 스폰탄 프람부스 이게 람빅 스타일의 또 미켈러 맥주랑 그 또 미켈러 제자가 만든 투아이
투아이 네
투아인가요?
트와이.
네, 트와이, 트와이.
트와이,
네.
트와이. 어, 하프 앤 하프니아. 이거는 어, 바닐라 코코 스타우트.
오, 바닐라. 이게 미켈라가 정말로 종류가 많고, 네. 그 다음에 평가도 정말로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잘 만든 걸로 수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세 가지를 네, 이번에 준비한 거죠?
사실은 두 개는 미켈라고, 아, 네. 미켈라 제자의 트와이의 하프 앤 하프니아, 이렇게 세 개까지를 다섯 잔을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이런 좋은 기회가 네. 이제 8월 30일 토요일 날 이제 이 모임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전까지 이제 페이스북 클럽을 통해서 이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그 확인을 해서
24시간 항시 접속이시니까요. 써니님은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하는 대로 네. 네, 답변을 달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켈러에 대한 저희 모임 공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죠. 정말 맥덕들을 위한 코너. 어, 신상 맥주를 마셔보고 실시간으로 마셔보고 그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심층적인 그런 코너예요. 노비어로 와이프
맥덕들에게 되게 염장 지르는 코너 같은데 정말 이거 맥덕들을 위한 코너 맞나요?
그렇지. 네. 우리 사실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아, 지금 눈 풀리고 지금 주말 대낮에 뭐 하는 짓인가. 지금 3시 조금 넘어고 있는데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맥주를 마십니다.
어, 물 대신 맥주를 마십니다.
언행일치 방송입니다.
어, 맥주에 살고 맥주에 죽는 고품격 맥주 전문 방송
노 비어
노 라이프.
네, 일단
시작해보죠. 네. 지금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마실 맥주는 노시 코스트.
미국의 양조장이죠. 노스코스트 예,
브루어리의 크래프트 비어로 유명한 브루어리인데
특징 있는 맥주 많이 만드는 곳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어, 맛볼 맥주는요 프랑큐스터.
네, 벨지안 스타일의 스트롱 에일이에요. 약간 미국 네, 스트롱 그 골든 에일. 근데 이거는 좀 알코올 도수가 그 벨지안 스트롱 골든 에일이라고 하면 약간 좀 높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거는 7.6도네요. 7.6%.
도수는 7.6도이고요. 아, 이게 라벨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라벨에 있는 그림은
네, 저희 그 시음하는 그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노비아노 라이프 그 시음하는 영상만 따로 모아가지고 채널을 서비스 하려고 지금 이미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맥주 따고 시음하는 영상을 네. 앞으로 유튜브에 쭉 올릴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
우선 색깔은 되게 밝은 황금색?
좀 연했어요. 그 색깔 따랐는데
생각보다 이 라벨에 그 갈색 라벨 갈색 그 용기 병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따라 보니까
되게 일반 밀맥주보다도
맑은
연한,
어. 황금색? 노란색?
되게 연했어요. 그리고 딱 먹어보니 마셔보니까 맛 자체도 얘가 벨지안 스타일의 맥주다 보니까 그 벨기에 맥주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약간 흔히들 사람들이 호가든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법한
약간 시트러스? 약간 고수나 약간 오렌지 껍질? 뭐 사과 약간 그런 연상을 하게 되는
오렌지 껍질과 고수 플러스 해야 되는 그런
과일을 연상하는 그런 달콤한 향이 되게
좀 연하긴 했죠.
좀 낫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국의 네. 애플 사이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애플 사이더 그 드래프트로 마셨던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마시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먹었을 때 느낌은 어때? 제 느낌은 어땠냐면 벨기에 맥주 특유의 흔히들 저희가 호가든으로 통칭되는 그런 벨기에 맥주 특유의 향기가 정말 약하게 났어요. 약간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 그 다음에 되게 탄산이 많이 느껴지고 그냥 되게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좀 맥주의 일반 탄산의 라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가볍게 느껴질 것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향에 비해서.
아, 향에 비해서.
예, 향이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산이 그거보다 강하게 느껴졌고, 좀 이게 전체적으로 가벼웠어요. 느낌이. 좀 묵직하거나 진하지가 않고, 그냥 가벼운 느낌이라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네, 느낌이었죠.
그렇군요.
선희 씨는?
나는 원래 네. 애플 사이더를 되게 좋아하니까 영국의 느낌이 살짝 들었고, 벨기에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직 애플 사이더가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처음 듣고 못 먹어봐서 그걸 맛을 모르니까.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맛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스코스트의
프랑키우스터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애플 사이더? 영국의 애플 사이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진하고 깊은 맛을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했지만, 정말 누구나 되게 대중적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벨지안 스타일이다 보니까 7.6%가 들어있는 그런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 있어서 마시다 보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원래 사이더도 그렇거든요, 과실.
그러니까 마실 때는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가지만 먹고 나서에 한 번에 알코올이 올라가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은 맥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프랑키스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마실 맥주는 이것도 역시 ATL
노스코스트. 네, 노스코스트의 맥주고요.
네, ATL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입고된 맥주고요. 그 원래 올 초인가 작년에 코르그 마개가 있는 좀 더 큰 사이즈의 노스코스트의 브라더 델리우스가 수입이 됐었는데 잠깐 중단이 되다가 이번에 새로
좀 작은 사이즈?
네,
355 사이즈로 해서 병따개로 해서
병따개 버전으로 나온 정식 수입이 됐어요.
네, 정식 명칭은 브라더 델로니어스입니다.
브라더 델로니어스.
네.
그 맥주 라벨에서 딱 보면은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델로니어스 몽크 되게 아방가르드한 그 즉흥 연주로 되게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죠. 네. 델로니어스 몽크.
이분의 이제 사진이 그림이 앞에다 라벨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맥주 스타일은 벨지안 스트롱에요.
스트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알코올 도수가 9.4도가 돼요. 딱 드시면은 첫 느낌이.
그리고 색깔도 네. 엄청 진한
진하죠?
갈색. 진한 갈색이라서
뭔가 호박색 같은 느낌이죠.
진한 갈색이고 거품도 일반 탄산음료 마시는 것처럼
올라오고 딱 먹을 때 느낌은 그랬어요. 되게 달달한 거. 근데 단맛은 단맛인데 이게 어떤
약간
단맛이냐면
꽃향도 있는 것 같아요.
꽃향이 살짝 나고
살짝 은은하게 나면서
약간 캐러멜 있잖아요. 진하고 구수한 캐러멜 같은 그런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끝맛은 약간 몰트 위스키를 마시는 것 같은. 그 마셨는데 되게 달달한 그런 카라멜 그 향이 나서 이렇게 부담 없이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한 번에 올라오죠.
점점점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애가 도수가 9.4도가 되다 보니까 마실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냥 마실 때는 되게 달달하고 구수하고 진하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들어가는데 마시고 나서 있다 보면은 이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알코올이 올라오는 느낌
확 들어요. 정말 이거는 스트롱하다, 정말 세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은은하게 고소한 맛도 있어서
그리고 첫 맛에 느껴지는 그런 과일 향, 화사한 향기도 나고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BGM으로 듣고 계시는 곡은 델로니어스 몽크의 곡인데,
이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존재하셨었던 뮤지션이에요.
되게 즉흥 연주로 되게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고요. 이분은 정말 야생마 같은 그런 그 뭐랄까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저 대학도 재즈를 공부를 했지만 그 스케일이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거에 약간 또 따로 이분이 만든 그 몽크 스타일의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아방가르드하고 그러니까 재즈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그런 스케일의 그런 연주를
봐요. 오묘한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임프로바이제이션 즉흥 연주 유명한 분이신데 여기, 이 라벨이 네. 이렇게 몽크의 얼굴과 피아노가 있는 거 보니까 몽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리고 적어도 여기 노스포스트 사장님 자체가 그 몽크를 잘 아시는 분이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브루어리 자체가 약간 재즈 음악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딱 이 맥주를 만들고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떠올랐으니까 이렇게 지으셨겠죠.
개인적으로 그냥 병이 되게 예뻐서 라벨이 예뻐서 약간 뭐 미국의 블루노트 이런 레이블도 다 라벨 그 자켓 이미지가 되게 예쁘잖아요. 약간 재즈 좋아하시고 하면은 이거 꽃병으로도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집에 인테리어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하고 좀 맛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좀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수하고 달달하고 하지만 방심하고 먹다가는 뒤에 한 번에 올라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어쨌거나 다 빼더라도 맛있는 맥주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알코올 주스는 스트롱하지만 그냥 쉽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 넘기면 되게 가볍게 마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마시고 난 다음에 확 올라온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고요. 네,
마실 때도 정말 진하고 그런 달달함 이 되게 맛있게 넘어가는 약간
코스트 브루리 맥주 중에서는 상당히 하이 레벨에 있는 가격도 그렇고 약간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회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마실 맥주는 벨기에 맥주죠. 스트라프 핸들 쿼트루베요. 쿼트루베요. 이런 맥주인데 아 지금 대낮에 지금 세 병째 마시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서 나온 맥주고요. 라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고풍적인 분위기?
고풍적이 되게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반달에 시크한 아저씨 얼굴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라벨에도 있는데 병 그 뚜껑에도 반달 모양의 시크한 아저씨가 시크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에 스트라프 핸드릭을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 마시는 맥주는 쿼드루페.
이게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며칠 얼마 안 된 맥주인데 지금 한국에 스트라프 핸드릭이 트리펠과 쿼드루펠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지금
쿼드루페를 마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도쿄 맥주 성지죠. 되게 비어 거기 평점도 엄청 높은 맥주 성지 보틀샵 타나카 메지로 타나카에서 제가 맥주를 여러 병 사니까 그냥 매니저님께서 그냥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수가 11도가 돼요. 그래서 도수가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이고요. 그 스타일 자체가 되게 쿼드루펠? 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좀 강한 도수도 있고 강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검은 과일? 약간 건포도나 자주? 자두 같은 그런 과일 향이 은근히 나고요.
첫맛에 좀 나죠? 예.
근데 마시고 나서는 되게 알코올이 확 올라오는? 되게 스파이시한 게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얼굴 터질 것 같은데.
특이했던 점은 딱 처음에 따랐을 때 거품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그 거품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10분째 마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맥주의 색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크림의 거품까지 봐서 약간 에스프레소 따른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했고요.
그만큼 색깔이 좀 진한
네, 식당이 뜨고 그만큼 맛과 알코올도 되게 뜨나고요.
네, 알코올이 너무 마지막에 피니시하고 나서의 그런 확 올라오는 알코올향이 되게 진해서 약간 병원의 그런 소독약 있잖아요.
그런 알코올 냄새가
그것도 살짝 근데 그런, 기분 나쁠 네.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네요.
그리고 약간 위스키를 마시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나요. 그래서 위스키에다가 탄산수 타서 먹는 게 미즈와리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니 하이볼이다.
하이볼.
응, 하이볼이죠. 근데 그런 위스키를 하이볼로 먹는 듯한 그런 듯한 느낌도 조금 날 정도로 좀 알코올이 센 네, 그런 맥주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이 맥주 자체의 호흡의 그런 특유한 그런 거는 참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런 코드루펠이라는 맥주는 제가 많이 마셔보지는 못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코드루펠 처음 접해보는데 맛을 느꼈던 거가 그러니까 호흡의 쓴맛으로 강한 게 아니고 알코올과 이제 알코올 무게감으로서의 강한 느낌이었지 호흡의 쓴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과일하는 음료가 달달한 카라멜 향도 어쩌고 중간에 살짝 나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진한 진하고 깊은 그런 맥주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맥주 같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진하고 깊은 맛이 났었고
약간 오크 통에서 나올 것 같은 위스키처럼 예, 그런 예. 느낌이죠.
예, 딱 이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풍스럽고 정말 이런 깊은 막 그런 느낌 나는데 딱 그런 맛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커드루펠 많이 마셔본 분들은 이 맥주에 대해서 약간 가벼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커드루펠 치고는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커드루펠 네. 중에서는 네. 그나마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다양한 맥주 저희 마실 거니까 네. 많이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커드루펠 스타일의 맥주 먹게 된다면 그때 좀 잘 기억이 났다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커드루펠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사실 이 팟캐스트가 있기까지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첫 번째 방송 잊혀질 이제는 잊혀질 정말 두서없이 대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막 맥주 마시면서 그냥 막말 방송
맞아요. 예련은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죠. 진짜
전에는 저희끼리만 막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뭔가 네. 그런 해적판 B급 아니요 C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좀 구색을 갖추고 다시 이제 좀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2회 전에 약간의 공백기간 이제 거의 한 달이 됐네요.
네.
예,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좀 죄송한데 제가 일본에 너무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거의 한 3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한국에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녹음하는 일만 남았네요. 소희씨
녹음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재밌는 방송 맥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써니씨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 그룹 비어마스터 클럽 회원분들 맥주 제공해주신 ATL 코리아 사장님 스트라프 핸드릭스 커트로를 저에게 선물해주신 도쿄 맥주의 성지 메지로 타나카야 보틀샵의 요시츠쿠 키타야마님 연남동 비어 슈퍼 보틀샵이죠. 그리고 진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서울 인사동 컬처펍 슈가맨 저한테 제가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 슈가맨 사장님이 서버비 없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정말 말이라도 정말 감사한 사장님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아이비어 대표님이죠. 그 코에도 수입자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거나 맥주에 관한 사연이나 신청곡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페이스북 페이지 비어마스터 클럽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요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올라가 있는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 몇 분을 추천해서요 저희가 소정의 맥주를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노비언우 라이프 팟캐스트 작가 정주홍, 프로듀서 전지훈, 그리고 진행을 맡았던 써니
수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